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좋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렇게까지 깊이 따지는 것이 이익이냐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지만, 어떤 분들에겐 도움이 될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뭐,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보이지만, 종종, 종교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맹종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것으로 대부분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어느 면에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맹종을 하시려면 좋은 지도자를 가지고 있으면 맹종을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따라만 가면 되니까요. 또 깊은 내용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따지는 것이 그 깊은 내용의 궁금증이나 필요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직접적인 답을, 맹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지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아무쪽이나 유익이 된다. 이렇게 이상한 결론에 이르는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예수를 믿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합리성과 신비주의의 갈등입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 얘기한 바와 똑같이 신앙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따지는 문제와 어디까지는 맡기고 그저 순종해서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좀 더 전문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지, 실상에 있어서는 언제나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 현실 속에서 문제로 제기되느냐 하면 현실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의 인생살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등장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종교, 신앙은 초월적인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은총과 이 베푸시는 그 초월적인 간섭을 별로 안 하시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간섭이요 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구별이 없이 혜택을 입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편 37편이나 73편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불의한 자들, 악인들이 형통하게 살고 주를 의지하고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는 자들이 그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들의 의아심과 신앙에 대한 어떤 그 좀 더 이해를 필요로 하는 그런 갈증을 자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뿌리 깊은 기독교 역사상 교리에 있어서, 신앙의 현실에 있어서 뿌리 깊고 아직까지도 그 답을 다 찾아내지 못한 신학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어느 만큼의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해야 우리 신앙에 어려움이 없고 이런 신비주의와 합리성 사이에서의 방황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 답을 얻는 싸움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또 신앙의 그 위치를 굉장히 높이고 전체적인 그 인생과 세상의 이해에 대하여 신앙을 너무 강조했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한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렇게 세상을 상층부와 하층부로 두 개의 구조로 이해했고, 상층부를 초월, 하층부를 자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리스 철학에 근거한, 헬레니즘에 근거한 이원론은 정신과 육체로 나누곤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만든 이분법이고, 기독교가 만들었던 세상을 이해하는 이분법은 하나님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이라는 이런 상층부와 하층부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초월은 신의 영역이고 은총의 영역입니다. 은총의 영역이라는 것은 모든 복과 필요를 만드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을 중심한 이해고, 하층부는 이 은총을 받는, 이 은혜를 입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자들로서, 상층부가 초월이라면 그 비교 개념에서 하층부가 자연이듯이, 상층부가 은총의 영역이라면 하층부는 이성의 영역으로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우리 합리성에 관한 그 기능을 말합니다. 이 이해가 아주 필요합니다. 이때 이 상층부의 초월은 자연과 그 분리된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을 압도하고 자연을 통치하고 자연에 개입하는, 그 자연에 생명을 주고 은혜를 입히는 개념으로 초월과, 그리고 그러니까 베푸는 자와 수혜자의 개념으로 둘을 나누어 놨습니다. 이 개념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중세 시대에 이런 개념들이 그 후에 미친, 말하자면 부작용은 이런 겁니다. 저 초월의 영역이 자연에 개입하고 은총을 베푼다 하는 것은, 그 초월의 개념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의 영역으로 생각을 했고, 저 은총을 신이 베푸시는 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 초월은 당연히 종교적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세상의 법보다 신앙의 법이 우위에 있고,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위에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나는 현상 속에다가 억지로 대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었죠.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죄를 짓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이런 일들에 대하여 가차 없는 처단, 용서 없는 처단이 시행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가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작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이해하십시오. 초월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자연에 은총을 베푸신다 하는 것은 어느 한 면에서는 맞는 말이고, 그것을 전면으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총을 베푸시며 초월자가 자연에 개입하시는 것이 언제나 종교적이냐, 신앙적이냐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밝혀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즐겨 사용하는 마태복음 5장 그 43절부터였나요? 제가 즐겨 사용하는 것이 있죠. 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내리시며 그 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 이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에 뭐 역사나 자연 질서에 은총을 베푸셔서 말하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가 바뀌는 적이 없고 해가 매 아침마다 동편에서 뜨지 뭐 동에서 떴다 서에서 떴다 남에서 떴다 이렇게 어그러지지 않듯이 질서를 지키는 것은 다 하나님의 베푸심입니다. 초월의 그 자연 배후에 있는 어떤 질서요 원인입니다. 원인으로서 초월과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종교적이진 않습니다. 꼭 종교적이진 않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아는 자에겐 이 법칙이 쓰여지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에겐 이 법칙이 안 쓰여지지 않더라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가 오늘날까지도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가지는 종교적 본성에서 늘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중세 기독교가 오해했고 그리고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혼자서 생각하면 가지는 제일 그릇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편을 든다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늘 종교적이고 신앙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악하게 사는 자들이 받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적 차원에서의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하여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뭐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이게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문제의 핵심들입니다. 이 중세시대에는 바로 이런 문제가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교회의 가장 큰 교리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초월과 은총의 영역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것과 자연과 이성의 영역을 분리하여 그 둘을 분명하게 이원화하는 일이 중세시대 신학에 있어서는 뚜렷하게 하나의 획을 긋게 되는데 그 배후에는 자연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연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할 때 지금까지도 그렇듯이 저 천주교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개념을 이해를 그 지성은 타락하지 않고 의지가 타락했다고만 봅니다. 그러니까 지성엔 흠이 없는데 올바른 것을 알되 올바른 것을 지킬 힘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의지만 타락하고 지성이 타락했다고 보고 우리 개신교는 홀딱 타락했다고 보는 겁니다. 토탈 디프레비티라 그럽니다. 지성도 타락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말하자면 이 로만 캐톨릭에서는 선한 것과 거룩에 속한 것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되 지킬 힘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과 이성의 가치에 대한 말하자면 중세시대적 이해 또 로만 캐톨릭 우리 보통 얘기하는 천주교의 이해는 그 후에 이런 부작용을 낳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역사적으로 중세 이후에 이제 문예 부흥이 일어나는데 문예 부흥의 어떤 그 촉발은 종교개혁과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도 이 자연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신학적 결함에 대한 그 논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해하기를 그 교황청의 부패라든가 속죄표 판매 같은 또는 민족주의의 발흥 같은 것이 종교개혁의 이유로 이해되고 있지만 그건 나타난 것이고 속으로 골문 것은 자연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입니다. 자연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세상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일반 자연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 천주교 사람들은 사람은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세상 역사는 저 중세 시대가 잘못 가르친 저 초월과 자연, 은총과 이성의 그 잘못된 이분법에서 이성에 관한 그 잘못된 이해를 이제 확대해 나갑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서두에서 얘기한 걸 한 번 더 반복해야 되는데 자연은 초월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은 자연 자체의 법도대로 다스려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연의 법도대로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여러 번 그런 강조를 합니다만은 어떤 애가 좋은 대학을 가느냐 하는 것은 기도 많이 한 아이가 아니라 누구죠? 공부 많이 한 아이가 가더라 이겁니다. 우리 보통 당황하는 거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온 인류의 운명을 주신 하나님이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기도하신 대로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린 그 자연질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데 이 하나님은 자연질서와 자연통치라는 것을 큰 통치수단과 법칙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예전엔 그렇게 알지 않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자연질서나 일반 통치보다 초월적 통치와 질서가 우선한다고 믿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기도는 공부보다 우월한 초월에 속한 신앙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보다 기도한 사람이 이 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 중세 시대에 천주교에서 가졌던 그 사고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럼 종교개혁의 가치를 종교개혁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왜 개신교가 됐는지를 바로 자연의 이해에 있어서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 싸움에서 지금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초월자가 자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은 자연의 법칙대로 가더라.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학교를 가고 열심히 노력한 자가 돈을 벌고 이런 건 다 초월의 법칙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벼락은 어디 내리느냐? 죄 지은 사람에게 벼락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벼락을 선별해서 누구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떨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높은 곳에 떨어지고 벼락을 피하려면 기도할 것이 아니라 피뢰침을 세워야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근세사입니다. 이 근세사에서 밖으로 나타난 이런 과학문명의 발전과 철학적인 흐름이 이런 뿌리 깊은 초월과 자연에 관한 이해와 그 조화에 관한 싸움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근본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중요한 사상적 현대라는 사회가 구성되는데 그 사상적 배경에
우리가 잘 아는 몇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 초월의 우월성을 강조했던 옛날 고대 사회나 중세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셨고 철학적으로는 절대가 있었습니다. 절대라는 것은 인격으로나 표준으로나 무슨 근거로나 필요했던 명제였습니다. 그런데 칸트에 와서 칸트가 한 여러분 잘 아시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것으로 칸트가 한 일이 뭐냐면 이 앞에 말한 이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더라.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면 인식하지 못하더라를 칸트가 확인을 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이 계셔도 절대자가 있어도 이런 초월자를 인식할 수가 없다를 확인시킨 것이 칸트입니다. 근데 이건 이상하게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절대자를 만날 수 있는가라는 종교적인 해답으로 가지 않고 세상은 이성으로 인식되지 않는 건 없다로 가버렸어요. 이성으로 인식되지 않는 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중세시대에 초월이 자연 위에 있었던 데 비해서 이제 자연은 자연의 법칙 속에 있고 자연의 법칙은 모든 이성으로 확인되더라 하는 것이 이 이성이 인식의 판단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성이 사실에 대한 어떤 법칙에 대한 그러니까 이해, 판단, 심판자가 되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모순된 것이다. 이해되지 않는 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성의 위치가 신의 위치를 대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참 별난 사람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뭐 니체가 얘기한 신은 죽었다 이런 표현들이 저런 육실할 놈이라 이게 간단히 감정적으로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저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자연에 대한 이해의 싸움에서부터 거기까지 나온 겁니다. 이 흐름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결론만 놓고 싸우지 마시고 왜 이런 이성이 그런 위치를 점하게 됐는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초월이 자연을 이해하는 유일한 권위와 수단이었다가 자연은 자연으로 이해해야 되고 자연의 법칙은 이성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얘가 심판관이 되고 얘가 신이 되고 왕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가 되어서 신은 자리를 잃고 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칸트 이후에 그러니까 신은 이해될 수 없다. 칸트가 그런 칸트는 여기까지만 했는데 서구 사회는 뭘로 연결했냐면 고로 신은 없다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성이 심판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헤겔이 등장을 하죠. 해결이 한 일이 뭐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변증법이라는 걸 만들었죠. 정과 반은 정이라는 것과 반은 이게 동이면 이게 선거하네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간다고 가르치 합의된다는 거죠. 변증법이라는 거니까 절대가 없어요. 절대가 없으면 우연만 남고 우연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진화한다고 보는 거죠. 뭐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진화론으로 갖고 뭐 지금까지도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세상의 그 말하자면 진리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증법을 낳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 절대가 있다고 믿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는 법이야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시대를 기성세대라 하고
왜 그렇습니까? 무조건 그래야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따지는 이 절대가 없어진 시대. 그래서 모든 것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세대를
신세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 신세대를 무슨 이런, 무슨 뭐예요? 이 랩을 하고, 이 펑고머리를 하고, 이렇게 구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을 현대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가 절대를 믿지 않는 자를 현대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나눌 때.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목표 이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철학적으로는 키엘케골이 등장을 해서 실존주의라는 걸 만듭니다. 실존이라는 건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만이 사실입니다. 전부 상대적이죠. 그래서 그림도 어떻게 그리나 하면요, 요새는 그리는 사람이 제목을 안 달아요. 그림을. 그린 사람 따로, 보는 사람 따로예요. 본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그 그림은 마음대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전달하려는 것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 단절되고 만 거예요. 물론 우리 현실 속에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봐도 내가 A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엉뚱한 것으로 듣는 일은 뭐 허다하게 많습니다. 내 의미와 전달하려는 의미와 받는 사람의 이해가 서로 다른 것을 많이 보는데 이건 우리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절대의 상실, 절대 좌표의 상실 때문입니다. 우리 딸아이는 수학을 특히 못했는데요. 수학만 못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수학은이 아니라 수학만 못했어요. 다른 거 뭐 다 잘했어요. 왜 잘했냐면 다 외우니까. 뭐 홀딱 외우는데 무슨 선생님들이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그 방위에 관한 걸 이제 배우는 때였어요. 철수는 소방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동쪽에 있습니다. 뒤에는 경찰서가 있습니다. 경찰서는 어디 있습니까? 서. 그랬습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철수는 남쪽을 보고 있습니다. 남쪽엔 학교가 있습니다. 뒤에는 경찰서가 있습니다. 경찰서는 어디 있습니까? 서. 야, 지금 철수가 남쪽을 보고 있잖아. 근데 뒤라 그랬잖아. 그럼 북이잖아. 근데 왜 아까 서였어? 얘는 방위가 안 돌아가요. 아주 그거 이해시키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주의라는 건 그래요. 그렇게 방위가 도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하고 나하고 얘기죠. 내가 이쪽이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나한테는 왼쪽이고 여러분에게는 오른쪽이고. 그렇죠? 절대 방위가 없다면. 우리가 여기 지금 절대 방위를 갖고 있다면, 예를 들면 지금 이쪽이 북쪽이죠. 이쪽이 남쪽이고, 그럼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 될 것이면 절대 방위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서쪽으로 갑시다가 틀릴 수가 없는데 오른쪽으로 갑시다, 왼쪽으로 갑시다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지 않아요? 각자 서 있는 데서부터 다 달라지죠. 백운대를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북쪽으로 가요? 남쪽으로 가요? 여러분이 백운대보다 남쪽에 사시면 북쪽으로 갈 것이고 백운대보다 북쪽에 사시면 남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절대가 없어지자. 그래서 이성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을 주인으로 섬기고 인간을 절대점으로 놨는데 그렇죠? 각자가 각자가 절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절대가 되자 내가 절대자면 상대방이 내 수하에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도 절대자예요. 나는 내 말을 만들고 내 목표를 만들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말을 만들고 상대방의 목표를 만들고 서로 충돌하고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단절의 시대가 됐다고요. 그래서 고독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단절이라는 말을 쓰고 고독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죠. 아무하고도 얘기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이 서양의 말하자면 흐름입니다. 서양의 정신사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들이 물질 문명으로 앞서서 먼저 문명화됐고 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동양을 다 침략했고 식민지로 삼았고 기독교를 또 가르쳐줬다는 그런 무슨 우월감과 함께 자기네들이 가진 바 문화나 그런 사상들이 무슨 우월한 것이냐 온 세계에다가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동양 쪽에서 제일 분노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동양학을 서양학적 방법으로 학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니 뭐 예일이니 옥스퍼드니 하는 유수한 대학들의 동양학과가 있는데 저들이 동양학을 자기네 잣대로 이런 이성적 잣대로 평가를 하니까 서양 사람들이 서양식으로 스테이크 만들듯이 김치를 담는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보니까 무를 크게 이만하게 잘라다가 접시에 놓고 거기에 고춧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썰어서 먹으면서 이것이 김치라 하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는 우리가 참 애매하죠. 어떻게 깍두기를 하면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가진 양념을 해서 버무려서 적당한 기간 동안 익혀서 다 적당히 누구는 그래서 슈퍼에 가진 양념을 사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서양을 쫓아갈 문제가 아니고 물론 저들이 행한 업적이 있고 저들의 시행착오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는 바 신앙에 있어서의 유일한 근거나 방도나 내용이나 목표나 다 말하자면 성경 안에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서양을 통해서 갈 것이 아니고 무슨 문명을 통해서 갈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올 때까지 왔다고요. 우리가 서양의 학문에 대해서도 알 만큼 알고 저들의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신앙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미국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벌어져서 미국은 이 이성이 절대 우위를 점하는 이 싸움으로 기독교 신앙에 미친 영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됐습니다. 종교라고 얘기하는 일반 종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하는 식으로 기독교가 되었고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만든 민족 종교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신신학자들은 공부하러 가면 그 학문에 제일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면 비교 종교학입니다. 비교 종교학.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른가 이렇게 비교하고 있지. 그러니까 상대적 종교가 됐지 절대적 종교가 아니되 말씀을 연구하는 일들을 거의 안 합니다. 이 보수 진영에서만 공부를 하러 가면 뭐 사도행전을 공부한다든가 무슨 신명기를 공부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가 가능하고 그 내용이 추적할 만한 것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싸움들로 인하여 지금 생겨난 이제 아까 한 얘기로 돌아가서 이런 세대차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 앞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절대가 있다고 믿고 행했던 것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먹히지 않는 걸 보시게 되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린 왜 그랬나 싶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무작정 복종했을까? 이제 보니까 나도 한 번쯤 기어 올라 볼 걸. 도대체 그래갖고 얻은 게 뭔가? 이런 게 됐는데, 그것이 그때는 하나의 사회 분위기였죠.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그것을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고 반대해서 히피족이 생깁니다. 우리 지금 벌써 한물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80년대에 모든 권위의 상징들에 대하여 모든 젊은이들이 도전했던 걸 기억하시죠? 경찰서를 불태운다든가, 무슨 학교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게 다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 교회에 대한 공격도 저들 계획 속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시행되지는 않았죠, 다행히. 그러나 마음속에 이런 절대와 연결되는 권위들, 그러니까 습관적, 인습적 권위라고 생각을 하지, 그 필요성의 배후에 절대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각자가 우리 사사기에 보는 바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가 없으면 도대체 인간의 가치는 무엇이며 인생의 목표는 무엇을 잡을 것이냐 하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됐죠. 이런 이 빈자리를 비집고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여기 이제 미국의 그 존재의 그 어떤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물질의 풍요가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거기에 물질의 풍요가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미국의 물질의 풍요. 예전엔 미국 가는 게 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면 맨 먼저 붙여오는 사진이 뭐였습니까? 맨 먼저 붙여오는 사진.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는 데서 찍은 사진. 미국 가서 산 차와 함께 찍어보내는 사진. 물질의 풍요의 증거물들을 보내왔죠. 그죠? 우리 예전에는 가스펠송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노송환 전도사님 모르는 가스펠송. 씹던 것도 좋아요. 먹던 것도 좋아요. 헬로, 초콜릿도 기쁨이.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저들도 오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들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미국이 오늘날 누리는 모든 물질의 풍요가 신앙의 보상이라고 믿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은연중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쳐서 신앙의 보상이 뭐냐? 아니 뭐 거기까지 안 가도 인생의 말하자면 하나의 그 가치가 뭐냐 할 때 물질의 풍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신앙적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이 풍조에 현대인들이 다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절대를 상징하고 의미를 상실하고 가치를 다 상실하고 대안으로 나와 있는 것이 물질 풍요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해서 뭐해? 그래서 얻은 게 뭐야? 이게 다 뭐에 대한 불만이냐면 물질적 보상에 대한 불만이라고요. 신앙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물질적인 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합니다. 정직의 가치는 뭐죠? 정직의 가치는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한 가치입니다. 사람이 짐승같이 살지 않은 그것이 가치요 보상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은 그것이 인생을 사는 가장 고급한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다른 누가 옆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보상되지는 물론 않으며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누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믿는 사람들끼리도 가진 것, 물질적인 풍요 외의 것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인생의 내용을 평가하지 않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대고 무슨 신앙을 지키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이 되고 말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뭐 여러 가지 사투리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네 자로, 전라도 사투리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섯 자로, 일곱 자로 할 수도 있고, 축소해서 네 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워치까잉. 일곱 자로 하죠. 참말로 워치까잉.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지금 아무도 그 말씀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환장하게도 젠장 말고 환장하게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해대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런 모양으로 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하나의 표현으로 하나의 증거로 채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보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언제나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순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정당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의 신앙으로 인하여 이런저런 것을 보상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것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사안들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는 정당한 신앙 교육, 신앙 자세 신앙 인생을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절대를 가진 자라는 것,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 가장 간단한 신앙의 제1원칙들이 이런 사실은 지난 몇 세기에 걸친 세계의 사조들, 앞선 서구 사회의 물질 문명의 풍요, 로 인하여 이것들이 다 퇴색해버렸고 감추어졌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속사정과 원리를 모른 채 저들의 물질의 풍요와 저들이 누리는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우월감에 어떻게든지 동참해보려는 오직 그 하나의 열심을 갖고 오늘도 새벽기도를 하고 오늘도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고쳐낼 것이냐. 우리의 지금 가장 큰 싸움거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성이 초월을 내쫓아버리고 온 우주 만물의 법칙과 또 심판과 주권자가 되어 인간들을 이렇게 잘못 끌고 갔는데, 실제로 따져보자면 우리 아까 마태복음 5장을 인용해서 확인해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부작용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차별을 안 하시느냐, 믿은 것이 도대체 어떤 혜택이 있단 말이냐,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것 아니냐, 그게 이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구원 얻은 자와 상관없이 창조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일에 그 왕으로서의 그 자비하심과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의 통치를 하십니다. 이해하시겠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통치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는 상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벌이 있습니다. 그건 물론 내세에 영원히 주어지는 영생과 영벌입니다만은 현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닮는 특권과 거룩하게 사는 고급한 인생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닮을 수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는 짐승같이 사는 인생을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이걸, 이 차이를 우리는 지금 이런 절대를 놓치고 있는 현대 사상의 풍조에 밀려 물질의 풍요가 유일한 행복과 목적이 되어버린 풍조 속에 물들어 하나님을 닮고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의 고급한 삶을 사는 데 대해 아무도 감격하고는 기뻐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게 살며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보다 훨씬 크게 우리에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극복해내지 못하시면 사실은 매주일 와서 설교를 들어도 헛일입니다. 저는 이런 기회에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가장 당혹스러운 게 이겁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왜 저래? 이건 아주 나쁜 반응입니다. 당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을까? 이 목사님 왜 그러셔? 이건 나쁜 썰남들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그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종을 그런 상황 속에 몰아넣는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에서 얼마든지 그런 예를 봅니다. 그래서 더욱 짙게 하나님이 맡긴 말씀을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이해와 함께 증거하게 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들은 아, 목사님이 오늘 사모님한테 맞구나,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우리에게 더 흔한 것은 이 말씀이 얼마짜리냐가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팔아먹으면 얼마가 돌아오느냐, 돈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여러 가지 그 교회된 책임과 또는 교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그 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입니다. 모든 생명에게
생명수요, 또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면 매일의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영의 양식이 옵니다. 그걸 먹고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기에 합당한 자로서 크셔야 됩니다. 여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은 하나님 앞에 와서 얻어 먹는데 크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세상적입니다. 더 이기적이고 더 약삭빠르고 더 계산적이고 더 악랄한 이런 신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명분과 무슨 명예에 관한 얘기로서가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만큼 저도 살고 보니까 성경이 늘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됩니다. 그래서 뭐 염세적으로 살자거나 대강 살자는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맞죠.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맡기셨고 하루하루의 일거리들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전력 투구하여 성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의 목표나 무슨 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단번에 그 합격점을 받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싸움으로 늘 해야죠.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가는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별 반응이 없으신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정리를 해야만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인생의 참다운 기쁨을 아시게 됩니다. 이걸 뭐 이렇게 인상을 쓰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참 그 슬픈 일입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느 날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그래서 손에 잡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애써서 살아온 인생이 여러분에게 보상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 학교 보내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거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써서 이 대학을 보냈나 싶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큽니다. 대학을 갔다와 안 갔다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역장을 맡을 때도 어느 대학교 나왔느냐는 아주 발언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저는 배짱이 이제 목사 노릇을 하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대학을 못 가도 괜찮더라고요. 대학 못 가서 받는 무슨 수모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행복은 있어요. 우리 요즘 제일 불행한 게 뭐죠? 우리에 뭐 속하는 사람끼리만 얘기합시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부족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도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뭐 예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요즘 뭐 젊은이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린 옛날 아카시아를 따먹거나 여름이 되면 매미 잡으러 가는 게 고작이었고 전 남산에 올라 별 보던 그 참 기쁨이 컸습니다. 요즘 별이 없어요. 별 볼 일이 없어요. 지금. 뭐가 행복해요? 뭐 해외여행이 자유스러워지고 뭐 어지간한 것들을 다 누리는데 그래서 어때요? 해외여행이라는 것도 얼마나 웃기냐면 가보세요. 고생만 하지. 사진으로 보는 게 최고예요. 자유의 여신이 사진으로 보는 게 제일 이쁘고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자유의 여신이요. 살짝 공부해요. 보시면 재미없어요. 우리를 속이고 있죠.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악한 음모와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놓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느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느냐에 그 시험과 도전과 유혹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걸 이기는 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멋대로 살다가 어떤 행사에 어떤 일에 전체가 모여서 뭐 아우성치고 헌금하고 이런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신자답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느냐 마느냐가 그게 신앙이요. 그게 교회의 임무요. 교회를 평가하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저 양놈들한테 좀 속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쟤네들이 가진 선글라스를 껴도 저놈들이 멋있죠. 이게 우리 분하죠. 그건 왜냐하면 걔네들이 만든 거라서 그래요. 한복을 입혀보세요. 이쁜 양놈들 있나. 왜 그런 걸로 열등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쫓아가려고 그러세요. 그런 걸 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문제요. 신앙에 관한 문제를 싸우자고요. 정당한 신앙을 가지는 싸움을 위하여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우리가 무슨 시험과 어떤 유혹 속에 있는가를 커다란 음모 속에 있죠. 커다란 음모. 우리나라 뭐 끊임없이 무슨 선진국이 되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선진국이 되지 말고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가정적으로 얘기해도 얼마나 남편이 더 많은 돈을 벌어오느냐 보다 그 벌어온 걸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남편이 지금의 수입의 두 배가 되면 두 집 살림해요. 그거 알면서 왜 그래요? 알면서. 응? 그 남는 돈을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응? 남는 돈을. 응? 그 결정적인 이유로야 뭐 성형수술 하는 걸 허락합니다만은 나이 속이는 성형수술은 하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헐리우드로 진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다 그리 가요? 전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가지는 최고의 불만은 뭐냐? 평생 머리 한번 못 내려봤다 이거예요. 근데 하여튼 머리를 내리는 날 모가지를 자를 거다 이렇게 돼 있어서 못 내려요. 근데 제가 못 내리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 제일 단정하고 단정한 게 멋있다 이거예요. 내 말은 아세요? 이렇게 막 귀신같이 하고 멋있다 그러지. 그게 다 속은 거라니까. 다 속은 거예요. 우리 맥라이언이 그 일에 아주 선교사죠. 폭탄 맞은 머리. 맥라이언쯤 생기면요 어떤 지랄을 해도 이뻐요. 그러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면 거지 같아요. 제일 이쁜 거는 이렇게 파격의 미가 아닙니다. 단정한 것이 이쁜 겁니다. 단정하셔야 돼요. 옷도 단정하게 입으세요. 표정도 단정하게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름이에요. 이런 것에서 고쳐나가는 거죠. 이런 것에서. 그의 행함이나 그의 표정이나 그의 반응이나 그의 결정이 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게 경직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참다운 가치입니다. 인간의 참다운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이 이거를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다는 것을 놓치고 몇 가지 일들. 주일날 교회 온다. 뭐 기도한다. 구역 간다. 이런 걸로 여러분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신자가 몇 명 없어 보여요. 뭐 제 눈에 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겠어요? 여러분이 신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고서 교회에서 언제 따로 뭐 설교 시간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이런 시간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깊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자된 본질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서 세상에게 맞춰 살 것이냐, 하나님께 맞춰 살 것이냐 한번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을 제발 배우세요. 연습을 하시고 시험을 하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에 헛된 것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깨우치질 못해요, 이상하게. 응? 사람들이 그 제일 생각 없는 걸 새대가리라 그러는데, 새보다 못한 게 난, 물고기 같아요. 물고기 대가리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포교회,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십자가 램프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물고기를 하나 창자를 뚫어가지고 하나 꽂아놓으려고 그래요. 물고기 대가리는 피하자, 이런 뜻입니다. 신앙이란 건 굉장히 사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전 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을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이, 어느 대학을 나왔다가 그 전공과 상관없이 전 생애를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신앙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이 그런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의 방법과 여기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시고 남은 여생은 좀 신자답게 한번 제대로 사는 그런 결심과 시도를 해보십시다. 오케이?